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며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금은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꽃 타는 자가 금은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진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든 제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잃은 왕이 될 말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참 드라마틱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투표는 하셨습니까? 오늘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어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싱가포르에 집중되었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서 2018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F조 중에서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18일 월요일에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2018년 6월 12일 어제 있었던 이 역사적인 회담은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1950년대 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회담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 이 땅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이 한국전쟁의 결과로 국군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 유엔군을 합쳐서 군인만 23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400만 명이 넘는 사상자 그리고 천만에 가까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 국토의 심각한 그 파괴라고 하는 이 아픔과 상처를 3년 동안 겪고 나서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전협정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서명란에 보면 전쟁 당사자인 남한을 대표하는 서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북한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인민군 사령관,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그리고 그 반대편의 유엔군 대표 클라크 미군 육군 대장의 서명만이 정전협정문에 보일 뿐입니다. 당시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초대정부의 거부로 남한 대표의 참석이나 서명 없이 북쪽을 대표하는 북한군, 중공군과 남쪽을 대표하는 유엔군 사이에 전쟁 발발 3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시점인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65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5년 전에 전쟁 당사자인 남측의 대표 없이 북과 남의 최고 지도자들이 선택한 그 정치적 군사적 결정이 지난 65년간 우리의 삶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다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 하나가 향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민족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인식 아래 오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신중함을 갖게 됩니다. 65년 전에 정치적 군사적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선택도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에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이름이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인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인 이 왕들이 그들의 통치 행적 속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다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솔로몬 사후 두 왕조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비함, 아사를 거쳐서 현재 4대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 통치 18년에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인 여호람이 즉위하여 이후 1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9대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만큼 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부모가 행한 악한 일 중에서 한 가지를 덜했는데 그것은 선왕 아합 왕이 이방 신전에 바알 주상을 세웠는데 여호람이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아버지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악한 왕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왕은 아합입니다. 바로 여호람의 부친이자 선왕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금지시킨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방 신상들을 다시 다 들여온 사람이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팔았던 왕, 바로 여호람의 부친 아합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로 꼽히는 또 다른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동명이인인 13대 왕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아버지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까지 수천 년 동안 욕먹이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의식하여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임의로 단과 베델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진 율법에 정해진 여호와의 절기를 왕이 임의로 정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각 지역의 수많은 산당들이 들어서게 되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는 시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왕권 광화의 목적으로 산당을 지어 우상 숭배의 물꼬랑을 열어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바로 이 두 왕이 여호람의 비교 대상입니다. 바알 주상을 없앴다는 점에서 그의 아버지 아합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만큼은 악하지 아니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의 두 번째 대표 주자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첫 번째 선택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친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목축업을 주업으로 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도합, 오늘 본문을 합쳐보면 20만 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자 북 이스라엘의 혼란한 그 정치적 상황을 틈타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이 모압의 배반은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이미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합 사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한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침대에서 병사하였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서야 모압 왕 메사의 반역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나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둘러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소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사열하고 군대를 소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출정을 하면서 온 북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첫 번째 선택이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 여호람의 두 번째 선택은 모압 왕 메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선왕 아합을 반역한 모압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출정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소집 동원하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중에 남유다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모압 원정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제안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흔쾌히 연합군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저함 없이 참전을 선택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미 여호람의 부친이었던 아합 왕과의 연합군으로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협력관계가 돈독했던 터라 여호사밧은 손쉽게 참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동맹군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에돔 왕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을 수장으로 하여 명실공히 삼국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전술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 여호람의 질문에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 길로 가기를 추천합니다. 이 길은 모압 군대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허를 찌르는 루트였습니다. 모압의 위치가 요단강 동쪽편의 사해 남동쪽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사해가 아래쪽에 있다면 모압은 사해의 남동쪽 밑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의 바로 아래쪽이 모압과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침공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루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제안한 루트는 정반대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반대쪽 사해 밑에를 지나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가자는 전술이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의 통치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여호람의 두 번째 선택은 모압과의 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람의 세 번째 선택은 전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 에돔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 길이 험난한 광야 길이어서 물과 양식을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광야 길이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중간에 물이 전혀 공급되지 못할 줄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7일 만에 물이 바닥나버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농기를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여호람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삼국연합군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전술적 자문을 얻어서 에돔 광야길로 들어선 것도 바로 연합군의 수장인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에 넘기시려고 하신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 마음대로 선택한 그 결과를 자신인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여러 번의 선택의 지점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람 왕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합니다. 때로 중요한 지점에서 고민하며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큰 실패를 맛보던지 낙심스러운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또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믿고도 성공하며 잘 사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잘 안 되고 아프고 힘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광야 길로 그 에돔 광야의 길로 누가 가기로 선택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원망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임유로 한 나의 선택의 결과를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선택의 결과로 맞게 된 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창세기 3장 12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악을 범한 아담은 자신 옆에 있던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아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과의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아람과 전쟁을 치를 상황 속에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고 제안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모은 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을 때에도 여호사밧은 끝까지 주장하여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마실 물이 없는 위기의 순간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엘리야에게로 다른 두 왕과 함께 찾아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이 세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여호람 왕이 전쟁 중에 군사와 가축에 먹일 물이 떨어지는 그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그에게도 아합 주위에 질비했던 그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광야길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호사밧 왕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가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사환으로 비하당했던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그를 엘리사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의 네 번째 선택은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사밧이 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엘리사는 왜 그곳 에돔 광야 길 근처에 있었던 것일까? 왜 엘리사는 연합군이 가고 있었던 그 에돔 광야 근처에 있었던 것일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여호람을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을 엘리사가 왜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이었을까?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금 에돔 광야 맨 유다 밑에 아래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바로 한 장 뒤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수넴 지역입니다. 유다 남쪽에서 수넴 지역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로만 대략 계산을 해봐도 2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왜 엘리사가 있었을까? 주 활동 무대도 아니고 그것이 고향도 아니었는데 왜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일까? 우리 교회가 봄, 가을로 여는 양아진 음악회는 대중음악과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회가 펼쳐지는 수준 높은 음악회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도 저녁 8시에 21회 양아진 음악회가 초청 가수 옥수 사진관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음악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에 일찍부터 가득 그 준비 물품을 싣고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피커가 설치되고 조명, 음향, 무대 등 음악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침부터 설치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후부터 음향 테스트를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영상을 틀어놓고 이곳저곳에서 모두 다 이상 없이 들리는지 점검을 합니다. 저녁에 연주될 음악회를 대형 스피커 두 대가 앞쪽에서 잘 연주회를 소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늦은 오후가 되면 리허설이 시작되고 본 음악회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입니다. 저녁 음악회를 위해서 설치되고 세팅되고 테스트되어서 준비된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입니다. 왜 엘리사가 그 에돔 광야에 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스피커를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메시지를 송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그리로 옮겨두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로 엘리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 스피커를 에돔 광야 근처에 미리 설치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처럼 공경에 빠진 새 왕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엘리사를 에돔 광야길 근처로 미리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려는 곳으로 옮겨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대가 설치되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때로 그곳이 에돔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곳에 스피커로 서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에돔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 광야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으신 것처럼 들어야 할 사람, 들어야 할 영혼을 위해서 장소를 불문하고 자원하여 설치되는 인생, 옮겨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그곳에 심어 놓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놓으셨습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신실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유행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평안함과 안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쫓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스피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엘리사를 이미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이전 여러 번의 선택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이 자리에까지 그 광야길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람과 다른 두 왕에게 말씀하시려고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있더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서주로 연주되고 검거를 타는 연주자의 그 손처럼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인생을 타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16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굴지하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굴지하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 19절은 모든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 굴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굴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물이 가득하려면 비가 내려야 하고 사막의 광야에 비가 내리려면 바람이 불어 구름이 몰려와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비가 내릴 때만 잠시 하천이 되었다가 보통 때는 말라버리는 간헐천, 와디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는 구름이 몰려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름이 몰려오려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람도 안 불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채워져 있다면 그곳은 오아시스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 곧 쉬운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절에서 모압 사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모압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 주요 도시를 모두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초토화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고 있습니까? 다섯 번 강조하여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약속대로 그 다음날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바람도 불지 않는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굴짜기가 그 파놓은 골짜기 개천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면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에서도 25절도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표시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 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침에 일어나 골짜기에 가득한 물을 본 모압 군사들이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물이 마치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삼국 연합군이 서로 내전이 벌어져서 치열한 전투 끝에 흘러내린 피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약탈하러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넘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에 물이 넘쳤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을 파괴하고 샘을 메우고 나무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27절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갈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전세가 이미 기운 것을 알고는 이제 퇴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7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 왕 쪽으로 돌파하여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그들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마다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오늘의 전투는 막을 내립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격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격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부서진 조각, 파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확장되어서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은 분노, 경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서 큰 분노, 큰 경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노가 누구의 경노인가가 논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경노함을 느낀 것인지 혹은 모압 사람들 혹은 모압 신의 격노함이 이스라엘 위에 임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새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공동 번역 성경은 본문을 인신 제사를 받은 모압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것이 모압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는 그 모압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 그노스의 재앙이 임하게 될까봐 두려워 도망하였는지 고구로 돌아갔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삼국연합군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은 19절에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던 그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다섯 번이나 모든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다섯 번의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25절에 모두는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9절과 25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모으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5절을 보시면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 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기에 똑같은 것에 지금 19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룬 것을 하나씩 쥐어보면 모든 좋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모든 좋은 밭에 돌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모든 샘을 메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요새를 가리킵니다. 견고한 성읍이 요새지요. 그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성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영역의 승리를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요새를 파괴하지 못하고 모든 중요한 성읍을 치지 못한 채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새와 모든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를 인신제물로 모압 신이자 전쟁 신인 그모스에게 바치고 최후의 죽음으로 항전하려고 하는 그 모압 왕과 용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선인지 모르지만 크게 두려워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그들이 돌아간 곳은 고향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죄악된 옛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영적인 상태로 회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채 맛보지도 못한 채 이전의 죄악과 불순종의 나락으로 다시 떨어져 버린 왕들을 보여줍니다. 이 왕들의 고향으로의 회귀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 남유다 왕국 전체, 그 백성들 전체의 죄로의 회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왕과 백성, 민족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앞에서 불순종하는 왕과 백성, 민족의 자리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마지막 선택은 회귀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사소하고 아주 쉬운 선택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심각한 결정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수많은 결정을 해온 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고난이나 어려움의 길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리석게 반복했던 그 선택의 결과를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우리는 어쩌면 에돔 광야 길 한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물이 마른 땅,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광야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스피커를 통해서 미리 광야에 세팅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연합군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광야 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 길에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 한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그 광야길에서 우리의 이성과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에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한두 번 승리에 취해서 과거의 실패로 과거의 자리로 회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하신 승리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한 번 선택했으면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중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성취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지점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심하는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를 따라가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가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 가고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가이드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예수의 영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길 대신 예수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분에게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길, 바로 그 예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똑같은 우리의 똑같은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향하여 모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영광의 길이 아닌 주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성공이 아닌 겸손과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인정과 명성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 두 번 걷다가 죄악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기까지 그 길, 영원한 길, 예수를 향해 올라갑니다. 예수와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제 함께 길이신 예수께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마음껏 임의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갈급하여 주리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미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과거의 불순종의 자리로, 믿음 없고 패역한 죄악의 자리로 회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한번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한번 경험하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취자로,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실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걷는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이제 길이신 예수께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선 한반도 정세가 돌이켜 과거로 회귀하는 길이 없도록 주님께서 현 상황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평화가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